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또 조금 묵상코자 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님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종의 주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쌀쌀한 일기 가운데도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심령들과 또 원근 각처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앉은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50장 말씀, 과연 길지 않은 말씀입니까? 같이 우리가 좀 읽어보았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지금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을 가르쳐서 어미라고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 하나님은 남편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와 같은데 하나님이 아내를 버리고 이혼서를 하나 써서 주고 나가라 그렇게 해서 나갔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내가 어디 이혼서를 하나 주고 나랑 이제 이혼하자 가라고 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누가 빚져서 하나님이 빚을 줘서 다른 사람에게 아유 내가 빚을 못 갚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지시오 하고 그들을 팔아서 넘겨버렸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내용, 지금 이것이 그 전체 문맥이고 배경이죠. 지금 이 이사야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면서 나오는 이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돌아오는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면서 메시아 예언도 나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마치 신약 성경과 같은 내용이 많죠. 40장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것은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요한의 외치는 소리와 똑같고 전체 구조도 이사야를 66장으로 누가 이렇게 다 잘라서 만든 것도 마치 신구약 성경 66권과 비슷하고 1장부터 39장은 구약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하고 40장부터는 신약에 해당해서 40장에 처음 세례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은 흥미롭죠. 40장부터 27권 66장까지 그러면 27장이 되는데 그것은 신약에 해당하는 내용과 같아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이혼서를 줬거나 또 빚을 줘서 어느 체주에게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는 너희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죠. 무슨 죄?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 때문에. 음행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하고 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다 많은 죄가 많지만은 그러나 많은 인간의 죄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개를 꼽으라면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나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나 사랑하고 쾌락이나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바로 섬길 줄 모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별로 흥미가 없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흥미가 없고 성수주일 하고 십일조 생활하는 거 그런 거 다 귀찮고 내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진지한 경건이 없는 구약의 형식적인 교인들과 같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 시대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죄 때문에 팔렸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죄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 자신의 범죄 때문에 된 것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나가라. 여기 살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 나가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리고 에덴에서 그들을 내어보내셨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내어보내셨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도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불행과 고난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불행과 고난이든지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은 대체로 특별하게 욥의 고난 같은 고난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경우에 대체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줘서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법을 지키게 주께서 요구하시지만 그 자유의지를 오용, 남용, 악용을 해서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데 내가 성인인데 내 마음대로 쓴다고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십시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꾸짖은 즉 바다가 마르고, 바다를 마르게 할 수 있는, 실제로 홍해가 말라서 건너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이 말라서 그들이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다. 하수는 강들이라고 영어성경에 강들. 우리 하수구 같은 그런 하수 말고 아래하자가 아니고 강물과 같은 그런 강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강들. 예, 강들이 광야가 될 것이며, 요단강이 광야가 돼서 이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해와 같은 바다가 마르고 요단강이 말라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 하수가 강들이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바다나 강물이 말라버리면은 어족들이, 물고기 떼들이, 물고기가 물 속에서만 사는데 물이 다 말라버리면은 물고기들이 큰일 났다. 그러고 많이 죽겠죠. 그래서 물고기 떼들이, 어족들이 갈하여 죽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그들은 늘 물만 많이 먹고 사는 게 물고기인데. 왜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데 물이 없으면 무트로 나와버리면, 땅에 나오면 죽지요. 그래서 갈하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다 죽으니까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나옵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2절에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불행과 멸망의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마르게 하실 수 있고 강들이 광야가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려면 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멸망한 것이 자신들의 죄가 컸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컸고 많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4절 5절 넘어가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지민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예언적으로 보이시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게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고 이게 메시아를 가르친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학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ASB 성경을 보면 제자들 배운 자들이죠. 뭐 무슨 공부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제자들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주시면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것이 배우는 생도라고도 합니다. 학생들입니다. 학생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학생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면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죠. 여기 학자라고 번역했는데 좀 강하게 보이죠. 그냥 배우는 자들, 제자들, disciples, 제자들 그렇게 번역하는 말대로 번역하면 좋을 듯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제자의 혀, 제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피반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똑같은 말입니다. 예, 제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본문은 1차적으로 메시아에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께 제자의 혀를 주실 것이다. 말씀을 잘 배우면은 남에게 또 잘 가르칠 수 있죠.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잘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도 잘 성경 읽고 배워야 자녀들에게 좀 가르칠 말이 있죠. 자신이 모르면 뭘 가르치겠어요. 자기가 믿지 않고 자기가 행하지 않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들이 잘 믿고 행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내가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이런데 너도 꼭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복된 거다. 하나님 꼭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그리고 주일날 꼭 예배당 가서 주일 지키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십일조 생활도 꼭 하고 말씀 순종하고 죄짓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아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자의 혀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주셔서 메시아가 말씀 사역을 하신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곤핍한 자를 그랬습니다.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곤핍한 자는 죄로 인해 곤핍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인생들을 죄로 인하여 지금 곤핍해진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진 자와 같은 그런 인생들 참 평안이 없이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인생들을 가르친 말씀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위로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과연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기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 사역을 가르친다는 것에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는 병을 고치시고 그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요약했죠. 가르치는 사역, 메시아는 말씀의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을 제자의 혀를 주셔서 말씀을 잘 배워서 가르치도록 하신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께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뜻으로 자기 스스로 속에서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의로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제자의 혀를 주셔서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게 한다고 표현한 것과 비슷하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선생님이죠. 우리가 진짜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설교자나 교사나 바른 선생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치신 그대로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다시 재구성하거나 마음대로 수정 보완해서 말하는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죠. 사입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그 교훈, 그 교리, 그 말씀, 그 내용을 그대로 잘 전달한다면 그는 참 충성된 종이.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 전할 수 있으면 좋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나는 내가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대로 이르노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오늘날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이게 오절 때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친히 실행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야 되죠. 메시아께서는 말씀, 율법을 다 행하러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만일 죄가이면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어린 예수, 아기 예수부터 어릴 때부터 요셉과 마리아, 인간 부모, 법적인 부모, 부친이고 모친은 실체적인 모친이지만은 법적인 부모님에게 예수님이 어릴 때 잘 순종하셨을까요? 말 잘 안 들었을까요? 예? 어릴 때 어떤 어린아이들처럼 간혹 예, 좀 대항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누가복음 2장에 그런 표현이 있죠. 어릴 때부터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오늘 우리들에게 본이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본받아 먼저 자신이 그 말씀을 실행해야 다른 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6절, 7절 보십시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메시아께서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메시아께서는 매 맞고 수염을 뽑히고 뺨을 맞고 수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와,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러워하거나 낙심치 않고 그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실 것이다. 아, 놀라운 표현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라면, 진리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오 하나님,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예, 그렇게 단단하게 하소서. 누가 나를 위협하더라도 내가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또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되겠죠. 진짜 정의의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예. 그러나 그 비겁한 사람, 비굴한 사람, 겁쟁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과연 예수께서는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시고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나와 있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림을 받으셨습니다. 아, 사람이 나쁘죠. 하나님의 아들, 예, 의로우신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을 그들은, 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러나 주님은 참으셨다. 참으셨다. 부싯돌같이 그 얼굴이 굳게 돼서 당당하게 거기에, 아이고, 예, 때리지 말라고, 잘못했다고, 잘못 안 했으면서 잘못했다고, 예, 그렇게 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 그런 굴하지 않고 그 고난을 참으셨다. 주의 제자들도 고난을 받았으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입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우겨싸도 내가, 예,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예, 내가 생을 끊든지 해야지. 이렇게 못 살겠다. 사람들이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들어 하죠. 그러나 사도들은 달랐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낙심치 않는 삶.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앞에서만 바로 살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안 살면 회개하면 되고, 주님 앞에, 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모자랐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회개하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할 것이 없이 주님 앞에서 바로 산다고 내 양심이, 예, 생각이 정말 된다면 그때는 당당하게 살아요. 예. 고난이 좀 있어도 그 고난을 오히려, 예, 즐거움으로 받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양이로구나. 8절 9절 보시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메시아께서 고난 중에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변호하심을 확신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옳음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옳다, 예. 메시아가 바로 하고 있다, 바로 말하고 바로 행하고 있다.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너희가 악인이고 악당들이고 나쁜 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 변호하실 것이다. 그는 그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다투거나 그를 대적하고 정죄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다투거나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메시아의 확신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은 신자들에게도 주신 확신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내 아들 예수를 희생하여서 저들을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저들의 죄를 씻고 의롭다고 인정했노라. 저들은 나의 소유다.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을 텐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면 그 외에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라도 그것은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일에 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외에 모든 건 내게 필요하다면 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런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확신, 오늘 이사야 50장에 나와 있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이 확신은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10절 마저 보십시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띤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악인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끝에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자,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기에 흑암은 슬픔과 불행과 고난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자들도 사실은 흑암 중에 있는 자이죠. 흑암 중에 있다. 그럼 반면에 빛은, 흑암과 대조되는, 어둠과 대조되는 빛은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라 하더라도,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렇죠. 때때로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고 표현하고 있죠. 고난이 있어요.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은 그것을 비교해 보면은 기쁨의 날, 평안의 날이 훨씬 많은 건 사실이겠지만은 그러나 고난의 순간들, 고난의 기간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빛은 기쁨과 행복, 평안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이 없이 슬픔과 불행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메시아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가르쳐 말했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의뢰해야 한다.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해. 믿음 굳게 가지라, 그 말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굳게 가지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희생하셨으니까 메시아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의뢰하라. 그것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요 신자가 사는 방법이다. 신자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평소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지만 고난 가운데도 흑암 가운데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의 걸음을 선하고 유익한 길로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죄짓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뢰하고 순종 생활을 힘쓴다면, 그러나 끝에 이게 11절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피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자기가 피운 불, 자기가 피운 불 혹은 횃불, 그 말은 자기가 만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그죠?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 없는 불경관한 사람들도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거 좀 알죠? 그래서 자기가 계획해서 이렇게 하면 아주 멋있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이 자기가 만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 오래가지 못한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들어가라,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슬픔 중에 누우리라.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픔 중에, 그것이 기쁨과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시장은 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마치지 못합니다. 슬픔 중에 누울 것이다. 그들의 등불은 곧 꺼지고 말 것이고 그들은 슬픔 중에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째로, 죄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혼증서를 준 것도 아니고 빚을 져서 누구에게, 제주에게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얻은 불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평안과 행복과 영생을 원하는 자마다, 오늘 우리들이 원하죠. 또 다른 사람들도 원할 것입니다. 원하는 자들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가 불행을 자초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자기를 불행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된, 그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 진리죠. 사람은 선한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하지만 결코 선한 행위 없이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말이죠. 선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 없이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구원 얻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힘쓰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로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는 참된 구원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고백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나와 있는 그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장 제목이 있는 한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둘째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말씀 사역이다. 말씀 사역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 정통하셨고 무리들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알고 믿고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믿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메시아의 사역은 오늘 짧은 본문 속에도 고난의 사역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고난의 사역이다. 그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묘사해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때리기도 하고 수염을 뽑기도 하고 뺨을 치고 수욕과 침을 뱉기도 하고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과연 그런 고난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또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그를 따르는 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고난을 각오하고 그를 따라가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참 성도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이름만 의뢰하며 따라가야 한다. 비슷하지만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가야 되는데 흑암이 바로 고난이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 그때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 그것이 참 믿음의 길이고 참 신자가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참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멀리하고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순종생활을 힘쓰는 저희들이 되고 메시아의 사역이 말씀 사역인 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메시아의 사역이 고난의 사역이고 주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고난을 각오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흑암을 통과하는 고난 중에 처한 그런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을 선한 주님 그런 결과에 이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